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2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한 사람의 일생의 마지막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이야기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어떤 것들은 더 중요하고 어떤 것들은 덜 중요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헤어지기 전에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두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늘로 올리어 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 말씀은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 명령을 따라 지난 2000여 년 동안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본인의 고향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고 세계 곳곳으로 찾아갔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에게 먼저 찾아온 이 복음의 빛을 또 다른 누군가와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주의 종들은 찾아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떠났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기회와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그렇게 어둠의 땅으로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으로 그리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그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찾아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모든 족속을 찾아서 흩어졌습니다. 오늘 오후 설교의 주제는 선교사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명령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주제 아래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내시는 분의 능력. 둘째, 보내시는 분의 목적. 그리고 셋째, 보내시는 분의 약속입니다. 선교사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명령. 첫째, 보내시는 분의 능력. 보내시는 분의 목적. 보내시는 분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막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아직 그들 가운데 흐르고 있는 죽음의 저주를 끊지 못한 그때 2000년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을 확인시켜 주신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무수히 많은 가르침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가르침이 다 사실이라는 것을 한 번 죽고 한 번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한 사람의 아들로서 그분이 이제는 더 이상 극복해야 될 그 무엇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사람의 가장 큰 문제, 죄를 부활하심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그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산다라는 그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계셔서 그 예수님의 크신 권능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께서도 본인이 직접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나 그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처럼 직접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도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되는 것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천사도 아니었고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탁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그 부탁을 하시는 분이 직접 하셔도 되는데 그분이 특별히 여러분 누구한가가 한 명에게 찾아와서 이 일을 부탁한다. 내가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 일을 맡긴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저 같은 사람을 택해서 특별히 이 중요한 일을 맡기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정말 이제는 더 이상 그 어느 누구도 이분보다 높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죠. 가장 높으신 지존하신 분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이 일을 부탁한다. 내가 이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일을 부탁한다 라고 하신 것이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까? 저희 같이 죄로 말미암아 아무 소망이 없는 저희들에게 이런 귀한 영혼 구원의 일을 맡기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저희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시고자 하시면 이 세상의 가장 악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그 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죽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부모님들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자녀로 주신 열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는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신 겁니다. 뭐라고 하시면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그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일을 대신하도록 그 모든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께서 그 고귀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거기서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씨를 뿌리고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 이렇게 얘기하실 줄 몰라요. 나는 너무 나이가 많아서 나는 이렇게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능력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이 일을 여러분에게 맡기신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마지막 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장 마지막 절입니다. 10장 마지막 절에 또 42절입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냉수 한 그릇입니다. 이렇게 더운 날에 냉수 한 그릇이 얼마나 귀할까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을 통해서도 가장 연약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기에 나오신,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여기에 아직 예수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주 여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직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여기에도. 그분들에게 가서 말 한마디라도 전해야죠. 몸이 어떠세요?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예배 드립시다. 오늘 주일인데 하나님 앞에 같이 나갑시다 하고 그분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저는 힘이 없어요. 그래도 한마디 하실 수 있잖아요. 예배 드리러 갑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이런 부탁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미 말씀하셨죠. 더 이상 구원을 위해서 우리들이 할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죽어가는 영혼들도 구원하실 수 있으신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당부의 말을 하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까지 얘기하면서 보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19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기에서 원어에 보시면 동사는 하나입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는 겁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이 한국인이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어떤 인종이었습니까? 어르신들 혹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인종이었습니까?
아시아, 이스라엘 인종이요.
네, 맞습니다. 한국인이 아니었죠. 미국인도 아니었고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혈통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었고 자기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였습니다. 다윗의 후손이었죠. 유대인의 방식으로 먹고 마시고 유대인의 방식으로 옷을 입고 유대인의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족속으로 가라라고 하고 계십니다. 한국인도 상관없고 중국인도 상관없고 중동인도 상관없고 미국인도 상관없고 유럽인 다 이제는 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그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구원 얻을 수 있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이죠. 저는 한국인입니다. 근데 여기에 와서 뉴욕에 가서 사역을 해보니까 엄청나게 다양한 사람이 많습니다. 미국에서도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지만 맨하탄 같은 데 가보십시오. 맨하탄 26가 350번지에 저는 수요일마다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국인도 오고요.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오고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오고 저 같은 한국인도 있고 다양한 인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지만 그들에게도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제자를 삼는다는 건 가르치는 걸 얘기합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거, 성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성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기억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영원히 살 수 있는 근거는 이분밖에, 이분에게밖에 없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예배, 하나님 아닌 것들을 우상을 숭배하는 게 우리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닌 피조물을 숭배합니다. 달과 별과 하늘과 나무와 돌과 그리고 심지어 돈 숭배하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살아계신 분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분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안식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죠. 제 6일 동안은 일하되 제 7일은 안식일이니 거룩히 기억하여 지키라. 그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죄로 고통받고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게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참된 결혼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되겠죠.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결혼 생활에서 죄로 물들게 되었습니다.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인간관계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멀어지게 되었죠. 죄로 인해서.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는 길을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엄청나게 중요한 많은 것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허구 속에 있는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가 많은 자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 그 교제권 안에 들어가서 세상 속에서부터 하나님과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그 제자들을 보내실 때 마지막으로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슬픈 일이 많이 있습니까? 매일 사건 사고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정말 가당치도 않는 총기 사고로 인해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월마트 같은데 슈퍼마켓에 갔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이 수십 명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치 무작위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인생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인생에 아무 목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20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함께 계신다, 함께 하신다라는 이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아무에게 주어진 것일까요? 예수님의 대부분의 약속들은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약속들 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 것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지 않는데 찾지 않는데 두드리지 않는데 그 일들이 일어날까요? 아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신다, 쉼을 주신다는 약속은 오는 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니까 28장 마지막 절에 이 약속의 말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는 말씀, 약속의 말씀은 이 복음을 들고 가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약속에 순종할 때 그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본토 자기 친척 집을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미국이라는 땅에 있지만 약 130년 전에 한국 땅에 최초의 외국인 개신교 선교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가 한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비행기가 없었죠. 배로 여행을 했습니다. 그것도 한국을 바로 들어온 게 아니라 일본을 거쳐서 한국 제물포항에 들어왔다고 했는데 인천 앞바다에 들어오는데 그게 몇 달이 걸렸죠. 미국에서 배를 타고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이런 데서 배를 타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국은 정말 어둠의 땅이었죠. 학교도 없고 병원도 하나 제대로 된 게 없고 교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고 이분들이 찾아왔습니다. 서울 양화진에 가시면 거기에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그 묘지들에 보면은 자녀들, 그 선교사 자녀들의 묘지도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미국이 좋은 나라니까 하고 미국을 오는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한국은 정말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오히려 이 좋은 나라 북미를 내버리고 거기로 갔어요. 북한 한국에. 그때는 북한 한국이 다 한 나라였죠. 조선에. 복음을 들고 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에 갔고 더러는 그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죽기도 했었어요. 약이 없어서, 의사가 없어서 풍토병에 죽었단 말이죠. 거기에 묻혀져 있습니다. 양화진에 가시면 아기들의 묘지도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잃고 병에 걸려서 그렇게 죽어가는 선교사들에게 그들이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분들이 뭐 다른 거 바라보고 그 약속, 그 명령에 순종한 거 아니죠. 그 약속을 붙들고 간 것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알지 못한 것은 주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약속이 없는 자에게는 어둠만 있을 뿐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늘로 올리워 가시기 전에 분부를 하셨는데 이 말인즉슨 이 약속을 따라 살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은 곳이 바로 그 어둠이 가득한 곳입니다. 아무 위로가 없는 곳입니다. 영원한 죽음만이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주님이 없는 그곳에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분께서 그 날에 심판하실 것이기에 그날에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핑계할 수 없는 거죠. 복음이 그 빛이 찬란하게 선교사들을 통해서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그 복음을 듣고도 무시하고 나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형벌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부르고 계시고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유일한 명령, 선교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와 같은 자들을 세상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일 수도 있고 우리의 일터일 수도 있고 또 여기 우리가 있는 이곳일 수 있습니다. 꼭 멀리 안 나가도 좋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이 복음을 나눠야 되고 또 그들에게 전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가서 여러분도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들에게 빛을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